KBS 오디오북
나의 사유재산. 슬프게도 슬프지 않게 해도 요즘은 그 누구도 예술로서의 슈렁큰 헤드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남자도 여자도 아이들도 거리를 걷고 들판을 가로지르고 숲으로 들어가고 바다의 가장자리를 따라 뛰어다니지만 그 누구도 내가 아는 한 슈렁큰 헤드에 대해선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슈렁큰 헤드에 대해 생각하지만 그 생각은 나 혼자만, 즉 내 머릿속에만 간직한다. 그 주제가 언급되기라도 한다면 슈렁큰 헤드를 만들기 위해 머리를 잘라내는 데 수반되는 폭력을 떠올림으로써 공포와 마주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마존의 부족들은 예술적으로나 개념적으로나 경외받을 만한 천재성을 보여주었다. 인간의 머리를 축소하여 보존하는 것은 대피라미드에 버금갈 정도로 영광스럽고 경이로운 일이니까. 나는 최근에 토르 헤이에르달의 베스트셀러 콘티키에 실린 슈렁큰 헤드에 관한 글귀를 우연히 보았다. 이 책은 1947년 헤이에르달이 다섯 명의 동료와 함께 돛이 달린 단순한 나무대목을 타고 페루의 해안을 떠나 101일 후 남태평양의 무인도에 도착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전문 선원들조차 재난으로 끝날이라 예측한 그 항해는 폴리네시아가 남미 대륙에서 이주해온 민족들이 정착한 곳이라는 헤이에르달의 이론을 증명하기 위해 착수되었다. 이 책은 요즘엔 많이 읽히지 않지만 내가 그 뒤에서 발견한 판본은 1962년에 찍은 21세라고 되어 있었으니 책의 62페이지에 지나가듯 언급된 슈렁큰 헤드에 대해 꽤 오랫동안 사람들이 생각해 봤을 거라 여겨도 온당할 것이다. 헤이에르달과 그의 선원들이 리마의 선창에서 뗏목을 짓고 있던 1947년쯤에는 슈렁큰 헤드 매매시장이 엄격히 불법이었지만 인체에 절단된 윗부분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있었다. 아마존 정글은 무척 빽빽하기에 그런 일은 통제하기가 어렵다. 헤이에르달이 쓴 설명은 짧고 간략하지만 그 작업이 이런 식으로 행해진다는 것은 알 수 있다. 필요한 머리를 절단한다. 두개골을 부수어 목을 통해 꺼낸다. 머리 가죽은 마치 살로 된 자루인 양 그대로 남겨두고 거기에 뜨거운 모래를 채운다. 그러면 이 자루는 그 형태나 특징을 잃지 않은 채로 쪼그라든다. 그렇게 쪼그라든 머리는 오렌지 정도의 크기가 된다. 토르 헤이에르달의 선원 중 정글에서 오래 살았던 한 명에게는 살해당해 슈렁큰 헤드가 된 친구가 하나 있었다. 그의 머리는 살인자들을 살려주는 대가로 교환받기로 약속되었고 그 작은 머리는 마침내 죽은 이의 아내에게 전해졌는데 그를 받은 아내는 기절해 버리고 말았다. 그 후 머리는 트렁크에 보관되었고 거기서 곰팡이가 슬었기에 이따금 머리카락을 빨랫줄에 걸어 바람에 말려줘야 했다. 죽은 이의 아내는 그것을 볼 때마다 기절했다. 그러던 어느 날 쥐 한 마리가 트렁크에 들어갔고 그것이 그 머리의 종말이었다. 쥐에게 먹혀버린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쥐 한 마리가 트렁크에 들어갔고 그것이 그 머리의 종말이었다. 쥐에게 먹혀버린 것이다. 벌레에게 뜯기는 건 즐겁지는 않지만 불가피한 일이었다. 하지만 쥐에게 머리가 뜯어먹히다니. 머리가 한 조각의 곰팡이 핀 치즈 요리가 되어버리다니. 그것은 힘의 역전에 대해, 어리석음과 허영에 대해 많은 것을 시사해 주었다. 이는 언젠가 보았던 19세기의 일본 회화 한 점을 떠올리게 했다. 가와나 배교 사이에 책을 필사하는 쥐들이라는 그림이었다. 그 그림 속에서 붉은 눈의 하얀 쥐들은 기모노를 입고 낮은 책상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책을 필사하고 있고 한쪽 구석에서는 옷을 입지 않은 검은 쥐들이 앞서 필사된 책의 페이지들을 뜯어먹고 있었다. 내 머리를 책이라고 생각하면 너무 허용심이 강한 걸까? 나는 글을 쓰면서 내 머리라는 책을 필사하는 것은 아닐까? 쥐에게 뜯어먹힐 머리를? 나는 슈렁크네드에 관해 좀 더 알아야 했기에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을 조사하여 찾아냈다. 그것은 내가 알기로 오늘날엔 슈아르족으로 알려진 에콰도르와 페루의 아마존에 사는 히바로 원주민이 사용하는 방식이었다. 이 민족 중심주의적 양식은 놀라울 정도로 복잡하다. 히바로족 혹은 슈아르족은 머리의 살을 뒤까지 갈라 두개골을 꺼낸 뒤 하신을 달래고자 그것을 강물 속으로 던진다. 눈과 입은 영혼을 마비시키기 위해 단단히 꿰맨다. 폭력으로 죽은 영령이 복수를 하려고 덤빌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살만 남은 머리는 가죽이 검게 변하고 고무처럼 질겨지며 원래 크기의 3분의 1이 될 때까지 2시간 동안 삶는다. 그런 다음 가죽을 뒤집어 그 안에 아직 붙어있는 살을 긁어내고 다시 머리를 뒤집으면 이제 그것은 속이 빈 고무장갑처럼 보인다. 마지막 수축은 모래와 뜨거운 돌을 사용한다. 뜨거운 돌은 한 번에 한 개씩 목에 열린 구멍으로 떨어뜨리는데 안에서 타지 않도록 계속 위치를 바꾼다. 모래는 돌이 채울 수 없는 곳, 가령 코와 귀의 공동으로 들어가고 뜨거운 돌로는 꿰맨 곳을 봉하고 형태를 잡도록 바깥쪽에서도 지진다. 거치적거리는 털은 그스러 없애고 마무리된 작품은 단단해지고 검어지게끔 불 위에 걸어둔다. 입술은 불에 달군 마체테 칼로 문질러 말린 뒤 천연섬유로 묶는다. 슈렁큰헤드를 가리키는 단어는 산사로 그 제조법은 누구나 기억할 수 있을 만큼 오랜 시간 존재해왔으며 기원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오래된 기술이다. 제작자가 매일 작업에 임한다면 머리 하나를 수축하는데 대략 일주일이 걸린다. 목에 걸고 다닐 수 있도록 끈 한 오라기를 꿰어놓은 후에는 의식을 거행한다. 적의 머리는 무찌른 이들의 영령이 담겼기에 트로피, 일종의 살아있는 트로피이다. 하지만 어떤 부족은 의식이 끝나면 머리를 보존하지 않고 짐승의 먹이로 주거나 아이들에게 갖고 놀다 잃어버릴 장난감으로 주었다. 이런 경우에는 그 머리가 인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차이가 하나 있다. 그것은 그야말로 모든 여자아이들의 꿈인 진짜 인형인 것이다. 슈렁큰 헤드를 위조하기란 어려운 일이지만 백인들이 끼어들어 상품이 되자 많은 이들이 가짜를 만들고자 애썼다. 영리한 이들은 다른 동물들, 예컨대 원숭이나 염소의 머리도 함께 이용했다. 가치가 있는 곳엔 전문가가 있게 마련이다. 전문가들은 코털과 귀는 특히 위조가 어렵다고 말한다. 슈렁큰 헤드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감정하는 전문가는 렘브란트의 것으로 추정되는 그림이 진짜인지 아닌지 판정하는 미술 전문가와 크게 다르지 않다. 확대경이 사용되니까. 하지만 나는 슈렁큰 헤드가 진짜 음식인지 아닌지 말고는 전혀 신경 쓰지도 알지도 못했던 그 쥐가 계속 생각난다. 우리는 육포를 먹지 않나? 무엇보다 나는 하나의 머리가 죽은 뒤에도 여전히 운명을 가질 수 있다는 발상이 좋다. 빨랫줄에 걸린 남편의 머리를 볼 때마다 기절했다는 여자의 이야기를 떠올리면 내가 처음으로 슈렁큰 헤드를 마주쳤던 때로 돌아간다.